며칠 전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앞에 두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.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낮았는데도 그 작은 손실이 머릿속에서 자꾸 커졌다. 반대로 아주 드물게 일어날 법한 기회 하나는 막상 생각해보니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. 그 순간 나는 내 판단이 어디서부터 흔들리는지 정확한 언어가 필요했다. 다니엘 카너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다시 펼친 이유다. 이번 여덟 번째 읽기에서 다룬 부분은 28장부터 31장까지 나쁜 사건, 네 가지 패턴, 희귀 사건, 그리고 위험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다. 책을 펼치기 전 내 가설은 단순했다. 내가 신중하다고 부르는 태도 중 일부는 사실 작은 손실을 지나치게 크게 보는 좁은 프레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. 읽고 나서 그 가설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. 카너만은 손실이 이익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고 말한다.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익 앞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기도 한다. 게다가 확률이 매우 낮은 사건은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느냐에 따라 실제보다 훨씬 커지거나 아예 무시된다. 문제는 이런 왜곡이 한 번의 결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. 비슷한 판단을 반복해서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매번 그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. 내가 가장 오래 남은 부분은 위험 정책이라는 개념이었다. 매번 새롭게 느끼는 감정 대신 미리 정해놓은 규칙으로 반복되는 결정을 다루는 방식. 예를 들어 글을 쓸 때 이 주제가 당장 불편해도 6개월 뒤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로 평가한다 는 식의 간단한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다. 그러면 그때그때 찾아오는 손실 회피와 가능성 과대평가가 판단을 통째로 뒤집는 일을 조금은 막을 수 있다. 실제로 내 작업에 적용해보니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리스크를 보는 단위였다. 이전에는 한 건 한 건의 결정에서 감정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이 선택이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먼저 보게 되었다. 희귀한 기회나 작은 실패 가능성이 화면에 떠오를 때 그것이 실제 확률인지 상상 때문에 커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의 무게 때문인지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려고 노력한다.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매번 같은 곳에서 흔들리지는 않게 되었다. 이 책의 이 부분은 특히 반복해서 비슷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. 글을 쓰는 사람, 제품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, 시간과 주의를 어디에 쓸지 매일 선택해야 하는 사람. 완벽한 판단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판단이 매번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. 위험을 매번 새로 느끼면 감정이 정책을 이기고 위험을 규칙으로 다루면 장기적인 판단이 살아난다. 다음에는 이 정책들이 실제 반복 상황에서 어떻게 시험받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다.